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 비자의 효력을 정지합니다. 9일 한국 법무부와 외교부는 오는 13일 0시를 기해 이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들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한국 국무총리는 필수적이거나 긴급하지 않은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방 원칙을 유지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입국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부처들이 이행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총 148개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가진 34개 나라와 프랑스와 러시아, 태국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가진 54개 나라를 비롯해 총 88개 나라에 이번 조치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한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은 미국과 영국, 멕시코와 아일랜드, 그리고 슬로베니아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유지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9일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조 3천억 달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최대 1만 명 이하의 직원을 둔 회사에 4년 만기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대출 규모는 6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또 연준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에게 직접 대출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은 5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시장의 유동성과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 이제는 보건상의 긴급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연준은 강력하게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출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준의 자금 지원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미 증시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당초 예상했던 24만 명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 수가 10만 명에서 24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지난 발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감소 추세에 들어서야 나라와 경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필수 업무 인력에 대한 자가격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다만 정부 지침을 잘 따라야 하고 증상이 나타날 땐 다시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해리 해리스 대사가 오는 11월 미 대선 직후 대사관직을 그만둘 것이라고 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9일 성명을 통해 해리스 대사는 대통령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대사가 평소 즐겨 말하는 것처럼 한국은 미국 대사로서 최고의 근무지이자 미국에게는 최고의 동반자이며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계 독립적인 언론과 함께 미한동맹을 강화하겠다는 해리스 대사의 다짐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해리스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11월 이후까지 한국에 머물 계획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올해 전 세계 무역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8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 사태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올해 세계 무역은 13%에서 32%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무역이 두 자릿수가량 감소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과 중국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자와 자동차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감소세는 10년 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해 실무 협상에 무게를 둔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한 긴장이 여전히 중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때로 반미 감정이 고조되는 시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송환 관련 최종 보고서 제출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실무협상에 무게를 둔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8일 미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전격 중도하차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나는 아무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길 수 없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중요한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캠페인을 계속할 수 없다며 경선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I cannot in good conscience continue to mount a campaign that cannot win and which would interfere with the important
샌더스 의원의 사태는 민주당이 지난 2월 초 아이오와주 당원 대회를 시작으로 경선 레이스를 본격화한 지 65일 만입니다. 대표적인 진보 주자로 꼽혔던 샌더스 의원은 경선 초반 선두를 달리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중도 표심을 결집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세에 밀렸고 다른 경선 주자들은 중도 하차 후 대부분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바이스 전 부통령은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설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샌더스 의원의 사퇴 직후 트위터를 통해 당신은 국가의 이익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칠 필요성을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샌더스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내세우는 외교안보 공약의 큰 틀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군축 공약의 갱신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해선 실무 차원의 대화를 그리고 한국과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선거 캠프 공식 웹사이트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동맹국은 물론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조율된 대북 캠페인에 시동을 걸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정상 외교를 비판하며 북한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중순 선거 유세에선 우리가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하는 국민이냐고 반문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Are we a nation that embraces dictators and tyrants like Putin and Kim Jong-un? We don't, but Trump does.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 자문을 총괄하고 있는 인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한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니콜러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도 바이든 캠프의 외교안보 고문으로 합류했습니다. 바이든 캠프의 외교안보팀은 비공식적으로 2021 민주당으로 불리며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크리스 머피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50년의 정치 경력에 이미 두 차례 대선 후보로 나선 바 있습니다. 중도 진영 주자라는 강점이 있는 반면 80대를 바라보는 나이와 노회한 정치인 이미지는 약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카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9세 때인 1972년 델러웨어주에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델라웨어주에서 내리 6선에 선거하면서 민주당의 대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36년의 의정생활 중 상원 법사위원장과 외교위원장을 지내는 등 굵직한 정치 경력을 쌓았습니다. 상원 의원 시절 경쟁 정당인 공화당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초당적 자세를 강조하면서 온건 성향의 중도파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시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패했지만 러닝메이트로 지명된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8년 동안 부통령을 역임하면서 정치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앞서 1998년에도 대선에 도전했지만 중도 사퇴한 전력이 있어 이번이 세 번째 대선 도전이 됩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강점 중 하나는 대선에서 중요한 경합주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점입니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들 지역 백인 노동자 계층에서 지지가 두텁습니다. 또 흑인인 오바마 대통령 아래서 부통령을 지내면서 흑인들의 지지도 견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942년생으로 올해 77세인 고령의 나이와 노회한 직업 정치인 이미지는 약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차남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빌미가 됐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차남이 임원으로 활동하던 우크라이나 회사를 수사하려고 하자 당시 부통령이던 그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안보 환경에 대해 남북한 긴장이 여전히 중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반미 감정이 고조되는 시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외교안보국 해외안보자문위원회가 지난 6일 한국의 2020년 범죄안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한국은 엄밀히 따지면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고 1953년 이후 지속된 전정협정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평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양국 간 정치, 경제,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와 유형은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긴장은 여전히 중간 정도로 높고 과거엔 군사적 대립이 제한적으로 고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한국 영토에 대한 도발적 공격이 있었지만 2017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한 공동 입장 이후 양국 간 긴장은 식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 협상을 위한 미국 대통령의 초청이 있었고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 유예와 기존의 6차례 핵실험이 이뤄진 장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9년 북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합의 없이 결렬됐다며 추가 대화들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내 반미 반서양 감정에 대한 평가도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은 압도적으로 미국에 친화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약 2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반미 감정이 높아진 시기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저지른 중대한 사고와 범죄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미북 관계 발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9년엔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으로 알려진 한반도 배치 미군 자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용 부담 협상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안한 증액에 반대하는 시위 활동이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책에 대한 시위는 일반적으로 평화롭고 규모는 여전히 작으며 한국 정부에 의해 잘 감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외교안보국 해외안보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주한미국 대사관 영내안보실과 함께 작성해 발표하는 영내 보고서입니다. 위원회는 여행자들이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얻는데 이 보고서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송환 관련 최종 보고서 제출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지목한 29개 국가 중에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7개국에 불과합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8일 현재 유엔 안보리 웹사이트에 올라온 북한 노동자 송환 최종 이행 보고서는 27개입니다. 안보리는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 22일까지 송환하라며 유엔 회원국들의 이에 대한 최종 이행 보고서를 3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마감일로부터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대다수 나라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북한 노동자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 2018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나라는 모두 29개, 인원은 9만여 명입니다. 이들 중 보고서를 낸 나라는 8일 현재 7개로 약 25%만이 제출을 완료한 셈입니다. 그나마 제출한 7개 나라 중 북한 노동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나라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나라들입니다. 미 국무부는 알제리와 앙골라, 세네갈, 말리,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13개 나라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대부분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모잠비크 등 일부 아프리카 나라에는 정보통신 IT 업종과 의류업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최근 이 같은 저조한 보고서 제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안보리 관계자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4개 나라가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 명의로 서한을 각 유엔 회원국에 보내 보고서 제출을 서두르도록 촉구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결국 서한 발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와 한국, 루마니아, 에스토니아가 안보리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가 8일 공개됐습니다. 이탈리아는 최종 보고서에서 지난 중간 보고서에서 밝혔던 5명의 잠정 송환 대상자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이들 5명 중 3명은 이탈리아 시민권을 취득했고 나머지 2명은 지난 1월 자발적으로 이탈리아를 떠나 현재 송환해야 할 북한 노동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역시 자국 내 북한 노동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돕기 위한 캐나다 지원금의 수혜 대상에 북한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공보실은 8일 북한도 지원국에 포함되느냐는 VOA의 질문에 캐나다는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국제적 차원의 조율된 대응을 위해 UN과 적십자 운동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금 제공 합의의 일환으로 해당 기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취약한 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 대응을 돕기 위해 1억 5,950만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8,450만 달러를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식량계획, 유엔아동기금, 국제적십자연맹,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올해 대북 지원 예산을 300만 달러 증액했습니다. 보건과 식수위생 분야 예산이 늘었습니다. 안서영 기자입니다.
유니세프는 최근 발표한 2020 인도주의 활동 보고서 개정안에서 올해 대북 지원 사업에 2,2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책정했던 올해 대북 사업 예산 1,950만 달러보다 300만 달러 증액된 겁니다. 올해 유니세프의 대북 지원 예산인 크게 영양과 보건, 식수 위생 사업 등 세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건 분야 예산이 580만 달러로 200만 달러 늘었고 식수 위생 사업 예산이 680만 달러로 100만 달러 늘었습니다. 유니세프는 보건 분야에 투입되는 580만 달러로 5살 미만 어린이 89만 명에게 설사에서 오는 탈수증 치료제인 경구제수 화염을 지원하고 600만 명에게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50개군의 임산부 3만 5천 명에게 산부인과와 신생아 관련 응급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영양사업에 980만 달러를 투입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5살 미만 어린이 9만 5천 명을 치료하고 5살 미만 어린이 160만 명에게 미량 영양소 보충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식수위생사업 예산 680만 달러로 18만 3천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주민 5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와 위생용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니세프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기부금이 2015년부터 줄어들고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 예산 1,950만 달러 가운데 44%만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한적인 금융 환경 속에서 원조국들의 지원 없이는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필요를 채워주고 생명을 살리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이 북한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 따른 위기 국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북한 같은 빈곤국에게는 바이러스 자체보다 이에 따르는 경제적 여파가 더 충격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세계 식량계획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전 세계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 보고서에서 북한을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위기 국가로 꼽았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이 빈곤 국가의 경제와 식량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49개 국가를 지목하며 북한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에는 1,220만 명의 주민이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 인구수가 표기된 39개의 위기 국가 중에서 나이지리아와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겁니다. 지난해 식량농업기구 등 4개의 유엔기관과 협력해 발표한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 보고서에서도 1,220만 명의 북한 주민, 즉 전체 인구의 47.8%가 영양 결핍 상태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보고서에서 북한 전체 인구의 43%인 1,100만 명이 영양 결핍 상태라고 밝혔던 것보다 더 악화된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가 밝힌 49개 위기 국가 가운데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가 33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아시아 국가가 북한 등 8개국, 남미와 카리브해 국가 6개국, 유라시아 국가 2개국 순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49개 위기 국가에서 약 2억 1,200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9,500만 명은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빈곤 국가들에게는 신종 코로나 자체보다 경제적 결과가 더 충격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아가 심화되고 전염병이 빈곤국의 경제와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식량 무역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면서 식량 부족 국가들은 무역을 통해 부족량을 메꿀 수 있었지만 바이러스 여파로 수입량이 줄어들면 식량 안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시아 일부 지역 등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둔 국가에서 바이러스가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바이러스에 따라 식량 가격이 폭등하면서 저소득 국가에 파괴적이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취약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며 세계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At the United Nations, we are especially concerned about the impact COVID-19 will have on fragile countries with weak health systems and vulnerable populations.
멜리사 플레밍 유엔 사무처장은 지난달 25일 신종 코로나가 보건 체계가 취약하고 허약한 주민들이 많은 나라에 미칠 영향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지난달 말 세계 최빈국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20억 달러의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면서 북한을 우선 지원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이 영농철을 앞두고 농경지 확보와 비료 생산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이어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4일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농지를 찾으라고 독려하는 기사를 실은 데 이어 6일엔 농촌에 더 많은 비료를 제공하기 위해 비료 생산에 힘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농작물 생산 증대를 강조해온 북한 당국이 농업 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북한 당국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협이 북한 농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이런 코로나 사태 또 지난해 있었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또 뭐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국경을 폐쇄한다든지 또 시장의 활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그 지금 나쁜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올해 작황은 물론이고 지금 그 보릿고개를 맞이하는 북한 주민들은 그 식량을 확보하는 데 지금 당장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이미 어려움을 경험했던 북한 주민들이 올해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작년에 그 북한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굉장히 그 만연을 했거든요.
네.
이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대개 북한 그 대부분의 그 주민, 농촌 주민은 물론이고 많은 그 도시 주민들도 한두 마리 정도의 그 돼지를 키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업 형태로 이제 양도를 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식량 구입하는데 상당히 그 도움이 됐었거든요.
네.
대개 한 뭐 돼지 한두 마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그 북한에서 그 지금 부업으로 개인들이 키우는 돼지가 뭐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권 원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추가 소득이 발생하던 부업 소득도 많이 줄었고 주업으로 하던 시장 활동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주민 소득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북한 주민들이 곡물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UNDP 평양 사무소장 역시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농업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Soba주 전 소장은 북한 농업의 가장 큰 특징은 트랙터와 같은 농업 장비가 거의 없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is one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s agriculture. It has no equipment.
동물이나 기계의 힘에 별로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은 북한 정권의 인력 동원에 지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북한 정권이 농경지 확보를 독려하고 나선 게 별로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at all surprised when they try to build more areas.
애초 북한은 땅의 80%가 산으로 돼 있어 한국에 비해 농업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북한에 상주하는 동안 도로 옆 등 생각지도 못한 곳에 농작물을 키우고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When you live in North Korea, you find that they grow food in the most incredible places.
북한은 과거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땅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산림을 농경지로 만들었으며 아마 지금도 그런 작업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란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농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경제 제재로 인해 농업 장비나 자체적인 비료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들여오지 못하는 상황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가 가중됐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가 북한의 수출입 역량을 저해시키면서 북한 경제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이례적으로 북한 경제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가 뒤섞인 전환경제가 진행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통계 블랙홀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 2일자로 북한 마지막 전환경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47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제한적이고 부정확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에 상당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경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뒤섞인 혼합경제체제로 국가와 당, 군부의 여전한 통치, 군사력 증강 속에서도 시장화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활발한 장마당과 수백만 개에 달하는 휴대폰, 과학교육 강조 등 다양한 변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농업 분야에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고도 만성적인 식량난과 영양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시장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생산 GDP 규모는 1990년 수치를 밑도는 불투명한 문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새로운 정보나 결론, 권고안 없이 기존의 한국 기관들과 국제기구들이 발표했던 통계와 보고를 요약,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빈센트 쿤, OECD 국가분석실장은 8일 VOA에 회원국들과 북한에 관한 정보를 좀 더 공유할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paper's aim is very modest. It's basically to share information and the limits of our information.
북한은 급변 상황에 따라 36개 OECD 회원국 중 하나인 한국에 우발적인 채무 부담 등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노동시장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한국 보고서를 통해 계속 언급을 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북한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별도의 북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소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혼합경제의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really a hybrid economy with strong elements of state and military control.
국가와 민간 부문 사이의 불안한 타협 속에서 이따금 경화를 챙기기 위한 당국의 단속이나 부패를 척결하려는 시도 등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쿤 실장은 이런 양상이 마지막 전환 경제를 의미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북한 경제가 가시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현 상황에서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쿤 실장은 북한은 통계의 블랙홀이라며 보고서가 인용한 많은 통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It's like a statistical black hole.
기존의 북중무역 통계 등 많은 정보가 단편적이고 불완전하며 모순이 많아 신뢰하기 힘들지만 그게 최선의 자료이기 때문에 반영했고 보고서 서두부터 이런 점을 명확히 경고했다는 겁니다. 쿤 실장은 이번 보고서가 이런 신뢰할 수 없는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다른 보고서들과 차이가 있으며 정보 공유일 뿐 OECD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보다 투명한 통계를 발표하면 국제사회의 지원과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쿤 실장은 또 자료를 분석하면서 남북한뿐 아니라 평양과 지방 주민들 사이에도 생활 방식과 수준에 엄청난 격차가 나는 걸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within the country, there's this enormous difference between the way of life and the standard of living of Pyongyang residents and the rest of the country.
쿤 실장은 OECD 회원국들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상황을 이해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건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앞으로 6년간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투입을 요청하는 내용의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신형 장거리 미사일 통합에 수십억 달러를 요구하는 등 역내 적국들을 억제하기 위한 포괄적 장기 계획이 담겼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향후 6년간 억지 전략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세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오픈소스를 통해 공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비슨 사령관은 2021 회계연도에서 2016 회계연도까지 6년에 걸쳐 약 200억 달러의 추가 예산 투입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0 회계연도에는 약 16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괌의 통합 방공 체계를 도입하고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통합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의회가 지난해 2020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인도태평양 사령관에게 국방부와 별도의 역내 억지 전략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겁니다. 데이비스 사령관의 이점 회복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이점 회복 전략은 위기 발생 시 신뢰할 만한 전투력을 투사함으로써 잠재적 적국들의 어떤 선제적 군사 행동도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완전한 작전 계획 실행을 포함한 몇 가지 유연한 억지 옵션을 국방장관에게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중국과 북한 등 역내 특정 국가를 겨냥한 억제 전략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재원 투입 계획은 통합군 치사성과 전력 설계와 태세, 동맹국가 파트너 강화, 훈련국가 실험, 혁신, 그리고 실행 계획과 안보 조력 등 총 5가지 분야로 구분됐습니다. 데이비스 사령관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적국들이 단순히 전력으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밀타격 네트워크, 특히 지상기반 대함, 대공 역량을 갖춘 통합군의 제1열도선 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2열도선엔 통합 방공미사일을 배치해야 하고 분산과 역내 안정유지력과 필요할 경우 전투작전을 유지하는 강화된 전력태세 배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합군 치사성 분야엔 총 17억 6천만 달러를 투입해 괌에 360도 지속적인 통합 방공체계를 도입하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데이비스 사령관은 이 방공체계가 자신의 가장 큰 우선순위라며 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운용지역을 포함해 국토를 방어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전력 설계와 태세 계획은 대규모의 중앙화된 군 기지 네트워크를 깨고 미군을 역내 전 지역에 전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투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맹국과 파트너 강화 분야인 클라우드 기반 기술과 통합 시스템, 그리고 보안 접근 제어를 사용해 확실한 지휘 통제 통신을 제공하는 미션 파트너 환경 생성 계획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최근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모형 사출 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등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북한이 전략무기 개발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 한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북한이 최근 신포 남부조선소에서 모형 미사일 사출 시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8로스는 현지 시간으로 8일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5일과 지난 2월 10일 찍은 신포 조선소의 상업 위성 사진과 이를 비교 분석한 글을 올렸습니다. 38로스는 지난 5일 사진에선 사출 시험 때에 있는 미사일 정비 발사탑이 지난 2월 10일 사진에서의 위치보다 뒤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출 시험에 필요한 원통형 캐니스터, 즉 발사통과 관련 장치들도 움직였고 두 대 차량과 트레일러, 소형 크레인 등도 발사탑 주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시험대 서쪽에 둔덕으로 보이는 충격 완충지대에 네 개의 미확인 물체가 배열돼 있는 점으로 미루어 사출 시험이 막 이루어졌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출 시험을 하면 모형 미사일이 서로 다른 궤적으로 날아가 충격 완충지대에 구멍을 만드는데 이들 미확인 물체가 이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38로스는 이 시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생산물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완료됐는지 추가 시험이 계획돼 있는지에 대해선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8로스는 이와 함께 잠수함 대피소 위성사진도 제시하며 신포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뱃머리와 소형 잠수함과 연결돼 정박돼 있는 바지선이 관측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국방 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MBR 개발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포조선소는 북한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인 이춘근 박사는 SLBM 개발의 초기 단계인 모형탄 지상 사출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는 사진에 나타난 정황들을 볼 때 발사통과 발사체를 수직으로 세우는 크레인, 운송수단 등이 모두 사출 시험에 필요한 장비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둔덕에서 보이는 4개의 미확인 물체는 모형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만든 구덩이로 보인다며 북한이 4발을 시험 사출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0월 신형 SLBM 북극성 3형을 처음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시험 발사가 수중에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발사대, 즉 바지선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충근 박사는 이번에 개발 순서상 수중 발사보다 전 단계인 지상 사출 시험이 이루어졌다면 기존 북극성 3형에서 문제를 발견해 이를 보완했거나 아예 새로운 SLBM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전혀 새로운 것을 실험을 하는지 아니면 개량형을 실험을 하는지 아니면은 기존의 그 사출 장치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사출 장치만 다시 실험하는지 그런 것들을 세 가지를 다 봐야 되죠.
한국 국방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38로스가 제시한 사진에서 정박돼 있는 바지선을 주목하며 수중 발사 시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북극성 3형 이게 뭔가 조금 어설펐어요. 그래서 뭔가 엔진이나 뭐 이런 거에 기술적인 난관을 어느 정도 보정하고 그것을 지상에서 시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속에서 사출돼서 이제 올라오는 것을 바지선으로 해서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점화까지 가는 이런 그 스케줄이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북한은 올 들어 군사 부문에서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대외적으로 집중 부각시켰지만 이번에 다시 SLBM 개발 움직임을 드러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차두현 박사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되도록 그 다양한 종류의 전략 전술 무기를 계속 보여주면서 자기들의 카드를 약화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미국 등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을 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전략 무기 개발을 위협하는 양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국방 예산 삭감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삭감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삭감 내역에 대해서는 각 군이나 정당별로 의견이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적 예산을 고려해 국방부가 요청한 2021 회기연도 예산안의 세부 내역 삭감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국방부가 예상보다 줄어든 예산을 받게 될 것에 항의하겠지만 당분간 불경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불만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삭감 논의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2021 회계 연도 예산 중 국방부에 할당된 액수는 7,054억 달러에 이릅니다. 통상 하원 군사위는 국방부 예산안 관련 초안을 5월 초에 마련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관련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여파를 감안해 국방 예산 삭감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삭감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서는 각 군이나 정당별로 의견이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초대 미 공군본부 정보, 감시, 정찰 참모본부장을 지낸 데이빗 데툴라, 공군협회 미첼 인스티튜트 회장은 8일 VOA에 전례가 없는 위기 상황인 만큼 국방 예산 삭감 논의는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삭감 내역은 전체적인 대비태세의 효용성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툴라 전 참모본부장은 국방부의 예산안은 단순히 무기 단위당 비용으로만 평가하는 셈법을 반영했기 때문에 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전반적인 대비 태세를 고려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데툴라 전 참모본부장은 6회 공군이 하나같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예산을 요구했다며 이는 기대 효과에 따른 비용 셈법이 반영되지 않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F-35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한국 등 동맹국과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해 설계한 만큼 향후 예산 삭감 대상에 올라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비 태세와 집단 억지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By the capability that nations such as China, Iran, North Korea...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예산 삭감 여파가 미군의 차세대 핵전력 현대화 계획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 예산안의 1.7%를 핵전력화에 할당했고 국가 핵안보국 NNSA는 15억 6천만 달러를 핵탄두 등 무기 관련 현대화 예산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로즈 전 차관보는 특히 민주당이 해상 기반 순항 미사일과 저위력 핵탄두인 W-76-2의 예산 투입의 효용성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일치단결의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왔기 때문에 우선 예산 삭감 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Democrats are fairly united is on the issue of whether you need
국방부는 차세대 해상순항미사일 개발의 경우 동맹들에게 미국의 확장 억지력 약속을 보장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맹 내 핵무장론을 잠재울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의회 내에 대비태세에 따른 효용성 기반 셈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비태세의 필수적인 무기체계가 오히려 삭감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n't that I'm familiar with a metric that says how urgent is the need.
특히 국방부가 중국, 러시아와의 패권 경쟁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무기체계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적성국의 개발 현황과 실제 역량에 대해선 모호한 현실도 삭감 우선순위를 매기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베넷 선임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산하 국방대학은 나토 회원국들이 북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테러 단체들과의 협력이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산하 교육훈련기관인 나토 국방대학은 최근 발표한 나토 전략을 북한에 써야 할 때인가라는 제목의 정책 브리프에서 나토 국가들이 북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더 이상 미국과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토 국가들에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특히 2018년 나토 29개 회원국 지도자들이 정상회의 후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북한 비핵화가 언급됐다는 점은 북한 문제에 대한 나토 회원국들의 높아진 관심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선언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에 지지를 표하며 북한의 국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책 브리프는 북한의 사이버 작전을 나토 국가들의 위협이 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정책 브리프 작성자인 티나 박 캐나다 나토협회 부회장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6천 명이 넘는 해커들이 평양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해킹 훈련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These elites have been associated with the wide range of
엘리트 해커들은 한국의 사회 기반 시설 해킹에서부터 해외 은행에서 돈을 훔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겁니다. 또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과 2016년 미국 뉴욕 연방은행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 해킹 사건 등을 북한 해킹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박 부회장은 북한의 테러 단체들과의 협력을 나토 회원국들이 직면하는 또 다른 위협 요소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슬라믹 지하드 등 일부 나토 국가들이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지정한 단체들과 북한의 협력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상당한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what we overlook is that they have very substantive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미국과 테러 단체들과의 무기 혹은 생물화학 무기의 거래는 북한의 위협을 동아시아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내 그리고 국제적으로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또 나토에 대한 위협을 확산시키기 위한 북한과 러시아군의 공공연한 협력이 나토 국가들의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과 산업 스파이 활동 가능성을 북한과 러시아군 간의 협력 사례로 들었습니다. 박 부회장은 나토 국가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안했습니다. 그중 하나로 나토 회원국들은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 감시를 위한 해상 작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캐나다가 2018년부터 북한 불법 해상 활동 감시 작전에 참여했던 것과 유사한 해상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이전에 소말리아 해적들을 겨냥한 해양 방어 작전에 참가했던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미국 비핵화 합의 도출 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나토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나토 국가들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미국 비핵화 합의 검증과 감시 그리고 이행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모든 나라가 행동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우리는 책임감 있는 모든 나라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수행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VOA에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는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대는 수익 창출이 포함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의 해외 사이버 거점에 대한 미국의 단속 노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당면한 사이버 위협으로 크게 부상한 북한은 정찰 총국과 IT 관련 부서의 해외 거점을 통해 사이버 외화 벌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해외 사이버 거점은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수십 곳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해 12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들이 이름과 국적을 세탁하며 세계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다면서 사이버 공격을 통한 경제적 이득이 다른 불법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지난해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 세계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사이버 해킹으로 최대 20억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미 정부 당국이 북한의 새 악성 코드들을 공개하고 위험성을 적극 제기하면서 국무부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가하는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위급에서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호주 유학생이 북한 당국에 체포돼 9일간 겪은 상황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매일 범죄 행위에 대한 자백서를 쓰도록 강요받았고 총살 위협도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호주 유학생 알렉 시글리 씨가 폼페이나 트럼프가 구해줄 것 같아 억류됐던 북한에서의 9일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억류기간 겪었던 고초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시글리 씨는 1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김일성 대학 조선문학 석사과정 3학기 과정에 다니던 작년 6월 25일 한 남성이 기숙사에 나타나 자신을 검은색 벤츠 차량에 태웠다고 말했습니다. 직감적으로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고 차에 타자마자 다른 탑승자들이 자신의 눈을 가리고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들을 읽어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문시설에 도착하자 한 남성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런 범죄들을 저질러놓고 트럼프나 폼페오가 너를 구해줄 것 같냐고 다그치며 북한에 들어온 이유를 추궁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소설에 관심이 있고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밝히자 신문관들은 호주인이 그런 동기를 갖고 있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며 자신을 이미 적으로 규명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부와 단절된 방에서 매일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한 자백서를 썼고 혐의를 부정하면 신문관들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총살당할 수 있다는 위협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 거듭 모르겠다고 하자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산적해 있다며 하루는 자신이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탱크 모형 사진을 꺼내며 간첩 행위라는 주장을 폈다고 말했습니다. 풀려나기 전에는 세계의 평화 위협과 북한의 주권 침해 등 신문관이 쓰라고 해서 작성한 사과문을 카메라 앞에서 읽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과문에서는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았다는 점을 밝히라고 강요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인권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과문을 읽고 나자 자신을 신문하던 남성의 태도가 금세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사와 운동 등에 대해 수다를 떠는 등 조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자 정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톡홀름 신드롬일 수 있지만 자신은 그 남성을 꽤 좋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을 떠나기 전 공항에서 그 남성이 당신을 개인적으로 혐오했던 게 아니라 당신이 저지른 범죄를 혐오했다고 말했다면서 자신도 그에게 똑같은 말을 해주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글리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유학생 신분을 이용해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가 9일 만인 7월 4일 석방됐습니다. 지난 1월 석방 이후 처음으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경험담을 서울에서 발행되는 월간 북한 잡지에 실었지만 북한 내에서의 신문 과정을 상세히 다룬 글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글리 씨는 2012년 북한을 처음 방문했고 이후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유학해 북한 현대문학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교육 관련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통일 투어스를 설립해 활동하면서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평양의 건물과 음식, 포스터 등 다양한 음식을 올렸습니다. 또 2018년에는 평양에서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중국 연구학자인 호주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시글리 씨는 중국 유학 중 기숙사에서 북한 유학생들을 만난 것이 계기가 돼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VOA 출발 뉴스쇼를 마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9일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조 3천억 달러, 2조 3천억 달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최대 만 명 이하의 직원을 둔 회사에 4년 만기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준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정부에게 5천억 달러 규모의 직접 대출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입장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시장의 유동성과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 이제는 보건상의 긴급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완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연준은 강력하게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출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준의 자금 지원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미 증시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 비자의 효력을 정지합니다. 9일 한국 법무부와 외교부는 오는 13일 0시를 기해 이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당초 예상됐던 24만 명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 수가 10만 명에서 24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지난 발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감소 추세에 들어서야 나라와 경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필수 업무 인력에 대한 자가격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해리 해리스 대사가 오는 11월 미 대선 직후 대사직을 그만둘 것이라고 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9일 성명을 통해 해리스 대사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대사가 평소 즐겨 말하는 것처럼 한국은 미국 대사로서 최고의 근무지이자 미국에게는 최고의 동반자이며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독립적인 언론과 함께 미한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해리스 대사의 다짐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올해 전 세계 무역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8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 사태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올해 세계무역은 13%에서 32%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무역이 두 자릿수가량 감소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과 중국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자와 자동차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감소세는 10년 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연합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을 우려해 유엔이 제안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9일부터 2주간 휴전 협정을 지키겠다며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은 이 기간 동안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멘에서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내전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되면서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 공군기지가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프가 주둔 나토군은 트위터를 통해 9일 새벽 아프간 바그람 비행장에서 발사된 로켓 5발이 수도 카불 북쪽에 있는 주요 미 공군기지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망자나 인명피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과 아프간 무장반군 탈레반이 평화협정에 서명한 지 몇 주 만에 발생했습니다. 한편 IS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이상 4월 10일 금요일 VOA 새벽 방송을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